자, 4월 8일 월요일 아침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기사는 애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자동화 차량을 이제 종료를 하고 다른 산업 쪽으로 이제 AI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기차 하차한 애플이 가정용 로봇에 이제 눈을 돌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전략적 먹거리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하차한 애플 가정용 로봇에 눈 돌렸나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차세대 먹거리로 가정용 로봇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집에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개인용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제 그래서 전기차를 접고 이제 개인용 로봇으로 방향을 전향한 애플이 되겠습니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디스플레이를 움직이는 탁상용 기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밑그림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관련 연구는 애플의 하드웨어 부문과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그룹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제 향후 먹거리, 수익원 창출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회사의 미래를 자동차, 그리고 홈, 혼합현실 등세 가지 영역으로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10년 동안 공들인 애플카는 얼마 전에 포기했다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출시한 확장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사실 당장 판매량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남은 게 이제 홈이라는 키워드, 그 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로봇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애플이 가정용 로봇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업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마존이 이미 이전에 2021년에 내놨지만 대중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한마디로 집 안에 있어도 로봇이 뭘할수 있느냐, 실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은 그 애플이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애플을 억누르려는 독점 소송, 규제, 특히 EU 쪽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생성형 AI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애플이 예전처럼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탁월한 모습은 보기 힘든 게 지금 현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메타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컨텐츠에 AI 컨텐츠입니다 라고 태그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부터 AI 생성 컨텐츠에 라벨이 전용적으로 부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딥페이크라든지 AI가 만든 컨텐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NS에 등장하는 AI 컨텐츠에 꼬리표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 달부터 자사의 플랫폼에 게시되는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꼬리표를 부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5월부터 AI 생성 컨텐츠에 라벨이 붙는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오디오 할것 없이 Made with AI. 그러니까 이것은 AI로 생성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규제하진 않기 위해서 조작된 컨텐츠를 삭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서 조금 더이 컨텐츠 식별이 유리해졌는데요. 지금 그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지난번에 공개한 그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 제작 툴 외에 새로운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내 목소리 자체를 복제해주는 AI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까지 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저같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도 말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짜랑은 다르겠지만요. 챗GPT와 결합한 음성 복제 기술, 특정인 목소리로 각종 컨텐츠 생성이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15초만 샘플을 제공을 해주면 15초 만에 이제 그 전체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오픈 AI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음성 복제 모델 보이스 엔진이라는 툴입니다. 보이스 엔진인데 15초 분량의 사람 목소리만 있으면 거의 똑같이 음성을 복제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페이크의 망령을 불러내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텍스트를 생성하며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챗GPT. 여기에 보이스 엔진을 접하면 특정인의 목소리로 마치 우리가 시리아 뭐가 있죠? 아리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각종 컨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15초만으로도 정확한 음성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기술력이 강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럼 음성 복제 기술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업 고객의 수요가 높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우 같은 내러이터를 한번 고용하면 광고라든지 안내 방송을 대신할 수 있고요. 직접 사람을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뭐 지하철이나 백화점 안내 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는 역시나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목소리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겠죠. 영상과 결합해서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광고, 투자 권유,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보이스 피싱이 왔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하신 분들이 혼연의 그 연기를 다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안 속아 이랬는데 이제 그 음성 자체가 복제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지점에 특이점에 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성 AI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구글에서 또 무슨 발표를 했냐면 AI 검색을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검색 포털에서 검색하는 건 당연히 무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AI가 나온 뒤에는 AI를 통한 검색은 유료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 좀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공짜 검색 사라지나 광고 하락 우려에 AI 검색 유료화 검토를 하고 있다.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AI 검색 서비스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AI 서비스가 거대한 컴퓨팅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핵심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구글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AI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검색은 계속 무료로 제공되지만 AI로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대화 검색 서비스는 구독자에게만 유료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이 자사 핵심 제품을 결제창 뒤로 숨기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원래 구글의 서비스 방식은 일단 무료로 푼 다음에 시장 장악력이 막대하게 마켓쉐어가 늘어나면은 그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부가 스킬을 수익을 붙이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는 그 시작부터 유료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좀 궁색하긴 해요. 왜냐면 컴퓨팅 자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이유가 좀 궁색하긴 합니다. 일반 검색은 키워드에 맞는 결과를 나열해서 보여줄 뿐이지만 AI 검색은 마치 전문가와 대화하듯이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면 답을 찾아주는 식으로 작동한다. 뭐 챗GPT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빙이라는 이제 포털에 챗GPT가 이제 붙었고 뭐 구글은 제미나이로 알고 있는데 MS 쪽으로 그 포털 점유율이 좀 이동하진 않을까요? 뺏기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에 대한 소식 몇 가지 좀 전달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로 시선을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상황을 보면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그 아프리카를 잡기 위해서 그 스트리밍 플랫폼을 내놨죠. 치지직이라는 서비스인데 치지직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아프리카 TV의 트래픽을 아예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플랫폼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네이버 치지직이 아프리카 TV를 추월했다. 자,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MAU라고 하죠. 3월달 기준으로 216만 명, 아프리카 TV가 196만 명으로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네이버라는 브랜드 파워와 트래픽을 앞세워서 아프리카 TV의 대대적인 개편을 맞서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버리기로 했죠. 네, 숲이라고 이제 바꾸기로 리뉴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치즈직과 정식 계약을 맺은 그 트위치에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호응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즈직이 옛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 팬카페, 그리고 클립, 이런 창작 생태계를 기반으로 조금 더 크리에이터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치즈직의 맹추격에 아프리카 TV도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사명을 숲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국내에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동네 슈퍼 장보기라는 서비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2시간 이내 배송을 해주는 퀵커머스 모델에 가까운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뭐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도 뭐 1시간 이내 갖다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동네 상권까지도 이제 들어간다. 자, 네이버가 지역 마트 플랫폼 서비스 토마토를 운영하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동네 슈퍼 장보기라는 서비스를 개설한다. 상품 주문 시 가까운 지역 마트에서 2시간 안팎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서울, 경기, 경북, 대구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네이버의 동네 슈퍼 장보기를 이용을 하면은 신선식품 비롯해서 생활용품, 반려동물, 가전제품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지역 마트 중개 플랫폼인 토마토를 통해서 주문이 접수되고, 각 지역 마트의 배송 인프라를 통해 주문자에게 배송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시작은 137개 매장으로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번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역 마트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동네 상권까지도 이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쿠팡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오늘 주문해서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단 퀵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네이버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국내에서 또 다른 기업 소식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건기식 쪽하고 이제 뷰티 코스메틱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올리브영에서 제가 지지난주쯤에 그 헬스탭을 추가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코스메틱 제품만 취급하던 올리브영이 헬스탭까지 추가했을까? 네, 분석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올리브영 앱에 헬스 플러스라는 큐레이션이 생겼는데, 뷰티와 헬스 크로스 셀링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J 올리브영이 플랫폼 내 헬스케어 탭을 추가했다. 뷰티 시장은 물론 헬스케어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의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완전 내수 시장이 코어, 뷰티 채널의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로 활용한 큐레이션을 통해 건강제품 고객층을 확보하고 영역을 넓히겠다는 개선이다. 자, 지난달에 이제 웰니스 전문관인 헬스플러스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이 헬스플러스는 뭐 하는 데냐면, 건기식, 그 다음에 여성용품, 이너뷰티, 면역 이런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도 건강 관련 제품군이 있긴 했지만 별도 탭으로 접근성을 더 높이려는 전략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나의 나이나 성별, 건강상태 입력을 하면은 딱 맞는 제품을 골라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부위별로, 나는 뭐 눈이 안 좋아, 피부가 안 좋아, 그리고 효능 효과별로 상세 검색도 가능하고, 한마디로 국내판 약간 아이허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아이허브를 이제 지향하고 만들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루지 않는 온라인 전용 제품도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헬스냐, 왜 건강이냐.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따라서 한국 2030이 웰니스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에 주목됐다. 한마디로 이제 개인의 어떤 맞춤형 건강이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어차피 뷰티나 코스메틱도 조금 더 나아 보이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선 추가 매출을 확보를 할수 있고요. 자, 그럼 과연 예전에 그 올리병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이소가 또 최근에 뷰티에선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또 조금 겹치기도 하고, 컬리도 또 코스메틱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병이, 아, 야, 화장품만으로는 좀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올리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우르는 옴니채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헬스 카테고리 강화를 통해서 크로스 셀링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업셀링과 크로스 셀링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병의 어떤 그 헬스케어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수출이 또 많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도 내수시장 포화니까 요즘에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새로 하신 분들은 아예 시작부터 수출을 염두에 둬서 브랜드를 기획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수입 1위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삼 피부 미용 관련 K 건강기능식품 수출이 3년 새50% 증가했다. 자, 무역협회에서 자료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우리 건기식 수출액은 1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네. 2020년과 비교해서 45.8% 늘었다. 한마디로 건기식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2억 600만 달러.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러시아, 대만 등이었는데, 홍콩이 44%, 중국이 34.4%, 필리핀이 28.9%로 한국 제품이 홍콩, 중국, 필리핀에 건기식이 잘 팔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기식을 수입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돈키호테나 이제 이런 데 가서 뭐 일본 건강기능식품을 가져오는 직구를 해오는데, 사실상 일본에서는 한국 거를 더 많이 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일본 쪽이 뭐 건강기능식품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제품이 오히려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기식 수출 열풍에 이어서 화장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화장품 1분기 화장품 수출 3조 원 돌파, 역대 최대다. 자,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코로나 시기 때 21년, 20년 잠깐 꺾이고 다시 또 국내 화장품이 계속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하고 달랐던 점은, 예전에 성장을 견인했던 이 흐름은 중국이 좀 담당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 그리고 K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수출 호조세를 만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26.6%, 아직까지도 1위, 그리고 미국이 16.4%, 그리고 일본이 10.5%로 3위를 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K화장품이 시장 개척을 발빠르게 이뤄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스킨이나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이 제일 많았고요. 44.4% 기초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 자체가 15.5%, 마스크팩이 한10% 정도, 요 정도 포션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것까지 건기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도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제 중국 이커머스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테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 네, 중국 테무가 한국 이용자 8개월 만에 16배가 늘었다. 알리를 바짝 추격한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랑 격차가 불과 60만 명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무. 자, 지난 7월 한국 시장에 들어온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가 지난달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16배가량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887만 명이기 때문에 테무와 한 60만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테무의 성장 요인은 최근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를 끌어들인 이유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제 시장 2위였던 알리를 바짝 추격하면서 전체 이용자 수 3위, 그리고 11번가도 제치고, 네, 3위로 올라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1위는 쿠팡이고, 3천만 명 정도. 그리고 알리가 한 800만 명 정도. 3위가 이제 테무.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광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무료로 드론을 준다는데 왜 안 가져가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약간 B급 감성으로.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쉬인 쪽에 대한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테쉬, 알리, 테무 쉬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초저가 쇼핑몰 파죽지세다. 쉬인이 작년 한 해 동안 H&M보다 돈을 더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H&M 본사 전체보다 매출이 더 많았다. 패스트 패션 원조보다 작년 순이익이 더 많았던 쉬인의 소식입니다. 3달러 티셔츠, 10달러 원피스 등 초저가 의류를 판매하는 중국계 쇼핑몰 쉬인이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자,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도 여러 논란을 빚는 와중에도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다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난해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매출 기준으로는 약 60조 원. 매출이 60조 원, 순이익은 2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순이익은 약 7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H&M 그룹이 순이익이 한 8억 2천만 달러니까 사실은 이보다도 더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8억 2천만 달러와 그 쉬인의 20억 달러, 한 3배 좀 안 되는 거죠. 단독 매장을 한 개도 두고 있지 않은 온라인 업체가 패스트 패션의 원조를 넘어선 것이다. 굉장히 이커머스의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M은 우리가 글로벌의 전체 매장을 다 두고 있고 그렇죠? 옷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쉬인은 오프라인 매장이 한 개도 없는데 순이익이 3배도 높았다. 쉬인은 2008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업체다. 지금은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에 급성장을 해서 현재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 뭐 틱톡도 요즘 뭐 난리죠. 네. 쉬인 역시 미국 상장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서 영국 런던 증시 상장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무튼 요점만 정리하면 쉬인 자체가 H&M보다 더 많은 매출을 벌었고 오프라인 매장이 한 개도 없었는데 이 정도 실적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중국 일대장 알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알리는 사실은 요즘에 국내 이커머스에서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알리에서 상품마다 환율이 제각각이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같은 100달러 상품인데 서로 결제 가격이 다르다. 자, 중국에서 직구가 가능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우리 원화나 미국 달러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해외 결제에서 우리가 한화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붙죠. 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그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환차익? 그런 수수료가 붙는데 환율 시세보다 5% 7% 높은 수수료가 매겨지는데 알리의 매출을 고려하면 환차 수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알리가 소비자 모르게 별도의 환전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원래는 이제 위안화인데 위안화를 달러나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합산해서 가격에 표시한다는 추정이다. 등록된 상품 가격이 접속 환경이나 계정 등에 따라 실시각각 바뀌기도 하는데 가격 변동 시점과 환율 적용 시점 시차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뭐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허브 같은 데서도 그 원화로 결제를 하면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달러로 결제하는 게좀 유리하긴 한데요. 한화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물건값이 싸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싸니까 사람들이 사겠죠. 예. 자, 이러한 알리 테무쉬인 것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이제 대공습을 해오면서 국내 이커머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막아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내 이커머스 때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좀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이커머스들은 해외 직구 사업을 강화하거나 저가 상품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소비자들의 이목구비에 집중하고 있다. 자, 업체별로 하나씩 볼까요? 자, G마켓 같은 경우에는 테크 기반의 가격 경쟁력 강화, 가품 근절을 위한 AI 기술 활용, 직구, 역직구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G마켓의 경우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빅스마일데이에 200개의 대형 브랜드와 함께 이제 규모감,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조금 방어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한국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관심을 이용해서 역직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 아까 건기식처럼 보내는 그런 수출도 한다라는 거죠. 중국 내 우수 셀러도 모집한다. G마켓은 지난달 중국 현지에서 셀러 대상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셀러를 직접 모시기에 나섰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G마켓은 국내 브랜드 프로모션이라든지, 역직구, 중국 내 셀러 모집 전략으로 가고 있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략에 힘을 주고 있다. 만원 미만의 부담 없는 가격대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가성비 아이템 전문관, 그리고 소비 기한이 이제 임박한 상품을 할인한 임박 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형태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티몬, UF, 인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Q10도 역직구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판매를 일단은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이커머스에 이미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의 대응 전략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 다품종 소량 재고를 취급하거나 단독 상품이나 브랜드를 발굴해 판매한 전략으로 이제 더 이상 중국 저가 공산품을 수입해서 단순히 유통하는 구조는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그쵸, 이거 중국에서 갖고 온 거네,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점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거나 오리지널 브랜드 제조를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에는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매했던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이런 사업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국내 이제 패션업계 소식을 몇 가지 좀 가져봤습니다. 무신사에서 무신사 에디션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신사 에디션으로 인해서 매출이 최근에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 패션 유튜버와 입점 브랜드와 협업한 무신사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자, 무신사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입점 브랜드의 협업을 늘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무신사 에디션으로 협업에 참여한 브랜드의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신사 에디션이 뭐냐면, 단지 그 무신사만을 위해서 제작하거나 공동 기획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9개의 컬렉션이 출시가 됐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인기 브랜드, 단독 상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특히 팬덤을 지닌 패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 협업한 컬렉션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비헤비어 곤조 컬렉션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뭐냐면, 무신사가 한동안은 무신사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자체 PB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 라인은 구축을 하고, 이제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에 협업을 해서 직접 무신사 에디션으로 크리에이터에 대한 일종의 그 콜라보죠. 콜라보 제품을 무신사 단독으로 출시하는 게 이제 무신사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팬층을 대상으로 한정판 마케팅을 조금 더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출이 좀 많이 오른 부신사의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패션 소식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성 패션 앱인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에 대한 트렌드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그재그와 에이블리의 요즘 명암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명 MZ세대 패션 플랫폼으로 불리는 에이블리와 지그재그의 이용자 수 증감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판매자 규모를 키워 이용 고객에게 얼마나 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느냐가 이용자 수 증감을 결정했다. 자, 먼저 표로 보게 되면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770만 명. 그런데 이제 그 지그재그는 계속해서 사용자가 줄고 있죠. 지그재그가 카카오 쪽이죠. 네.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왜 그럴까? 자, 에이블리 카카오,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에이블리, 카카오 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동대문 소호 패션 비중이 큰 플랫폼이다. 이 두 개 서비스가 명암이지 엇갈리는 현재 상황. 오픈마켓 형식의 에이블리 셀러스 매출이 포함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에이블린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지그재그가 에이블리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는데,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라는 명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요. 2015년 론칭, 그리고 에이블리는 2018년 론칭, 3년 이제 늦었는데, 현재 양사의 사업 구조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패션 외의 카테고리로 발을 넓혔다는 점이다. 쇼핑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판매자다. 수수료율이나 판매자 대상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입점과 이용 유지 여부가 달라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상품 제공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쪽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일단은 지그재그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약간 보안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하고,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판매자 대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창업 지원 서비스인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내세우고 있다. 이게 뭐냐면 사입부터 물류 배송 CS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좀 떼겠죠, 대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과정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조금 더 에이블리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지그재그도 이제 마찬가지로 파트너 플러스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쪽도 카페24에서 판매자 지원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집중한 시즌이 있었죠. 예.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선발 주자로서 차이를 벌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명확한 이유 자체는 지금 봤을 때 판매자 쪽에 좀 힘을 실어준 전략이 좀 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많네요. 빨리 끝내고 출근해야 되는데. 자, 다음 기사. 고물가에 백 꾸미기 빠진 MZ. 이 백이 뭐냐면 이제 그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네, 백 꾸미기 빠진 MZ 세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키링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키링. 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일명 백구라고 불리는 가방 꾸미기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인형 키링, 참과 스트랩 등 가방을 꾸미는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 거리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인형과 스트랩, 참 장식을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들이 늘었다. 특히 이제 셀럽들이 이런 가방을 또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뭐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다 달고 다녔습니다. 결국에 유행은 돌고 돈다. 고물가 영향으로 새로 가방을 사는 건 부담스럽고 쓰던 가방을 그대로 쓰자니 성에 차지 않아 가방을 꾸미면서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백구가 요즘 트렌드다.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에서 넘어서 이제 백구로 넘어오면서 요즘 그래서 이제 키링이 잘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냥 단신으로 이런 트렌드구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또 이제 그 항공산업에서 저가항공업에서 반려동물을 잡기 위한 그런 마케팅이 또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해요. 자, LCC 항공사에서 반려동물 서비스를 경쟁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일단 제주항공이 먼저 반려견 전용기 운항을 시작했어요. 네. 원래 그 강아지는 짐칸에 타야 됩니다. 짐칸. 비행기 밑에 짐칸 옆에 반려동물 그 칸이 한 두세 마리 정도 탈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 타야 되는데 이제는 내 옆자리에 바로 탈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반려견 친화 서비스와 굿즈 제작 등으로 애묘 애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단 제주항공이 스타트를 끊었고 티웨이 항공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 티펫을 운영하고 있다. 9km까지 이제 기내 반입 허용하고 그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 관련 반려동물 관련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LCC 서비스들 자체가 단순히 저렴하다라는 것 외에는 브랜드적인 차별성이 포지셔닝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한 이제 변별력을 갖추려는 거겠죠.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통 자동차를 요즘 잘안 삽니다. 예. 요즘에 신차를 가장 많이 사는 큰 손은 5060 세대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을 구매를 할때 패밀리카, 가족을 위해서 사실 산다는 개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SUV. 근데 이제는 5060 세대는 이제는 내 인생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시장의 중장년층의 질주가 시작됐다. 자,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시장에서 2030은 주요 고객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안 사죠, 실제로, 요즘에. 자, 50대, 60대 신차 등록은 작년 전체의 43.5%를 차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이제 이것보단 낮았는데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50대, 60대 주민등록 인구가 26.3% 늘어난 걸 감안하더라도 신차 등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신차 등록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연령대는 60대이다. 2014년 8%에서 작년 16.2%로 두 배가 됐다. 자, 2030이 고금리나 집값 등으로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 세대의 구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50, 60대 신차 등록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20대, 30대는 낮아졌다. 특히 이제 2030은 자금력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일이 많아서 그런 영향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생애 주기별로 아예 처음부터 자동차를 안 사고 이제 임대, 차량 공유 서비스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5060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신차를 산다. 라는 이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이들의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배경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다. 과거 이제 이 세대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뒀다는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은퇴 이후 액티브 시니어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 여행, 운동 등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노후의 추억을 만들고자 차량이 필요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60대가 넘으면 면허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0대의 신차 등록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죠. 전 연령층에. 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국내 이제 유통업계 중에서 이제 약간 마트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매대 구성이 달라졌다. 줄어든 냉장 밀키트, 사라진 수제 맥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유통업계 냉장 매대가 달라지고 있다. 집밥 트렌드로 인기를 끌던 다양한 브랜드의 냉장 밀키트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로 재편됐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홈술 트렌드를 자리 잡았던 수제맥주 시장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편의점 냉장고에 꽉 들어차 있던 다양한 브랜드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 냉장 밀키트 시장이 팬데믹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밀키트가 한동안 떴는데 이제 고물가가 찾아오면서 밀키트 시장이 완전 빠르게 식으면서 밀키트 자동으로 뭐 판매하는 이런 전문점 갑자기 요즘 안 보이죠. 예. 대신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자기들이 PB 브랜드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 판매로 전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도 사실 홈술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제주 맥주 회사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신으로 알고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밀키트가 지고 사라진 수제 맥주. 자, 그리고 배달앱, 요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도 그 쿠팡이체에 이어서 배달비 무료로 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재택근무 철회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제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많이 생겼는데 기업들이 점차 재택근무를 철회하면서 뭐 구글이나 메타도 야, 너네 다 출근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에서도 자율근무가 이제 출근 의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 간의 단절이 다시 한번 회사 오피스로 이제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기사는 이겁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출근들 하시면서 야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30대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많이 한 사람들을 추적 관리를 해봤더니 50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슬픈 소식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규칙 근무가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돼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제 얘기인데, 제 얘기. 자, 많은 연구가 장시간 근무나 야근의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대에서 연구팀에서 국제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20, 30대 시절 근무 형태가 50세 이후 수면 상태나 신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사 대상의 26%는 9시부터 5시까지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직업을 가졌고요. 35%는 비교적 표준. 하지만 29%는 야근이나 연장 근무가 잦은 일, 그리고 10%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이런 분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을 지킨 사람보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추가 근무, 야근이 잦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도 낮았으며 50세 이후에 우울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더 커졌대요. 특히 20대에는 정상 근무를 패턴을 하다가 30대부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게 바뀐 사람들이 50대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그래서 이번 연구는 젊은 시절에 몸을 막 쓰면 중년 이후에 건강에 몸상한다라는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아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규칙한 근무 패턴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건강에 대한 영향이 평생 누적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해당되는 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일단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다음 뭐 기사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네, 주요한 기사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요. 저희 그 본문 내용에 보면 항상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 아티클 그 URL을 다 모아서 링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더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은 제 방송 본문 링크에 보시면은 기사 링크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에 첫 시작 3주 이제 함께 해봤는데요. 네, 이제 벚꽃도 고칠 것 같고, 얼른들 보고 오시고, 야근 많이 하면 50대 이후에 우울증 걸린다고 하니까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 우리 햇빛님 1등 감사합니다. 후끼후끼님 안녕하세요. 빵이요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야구철학관님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진격의 여전사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국시트멍님 반갑습니다. 매직램프님 매주 출석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화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에 또 유용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수요일날 선거 투표 꼭 하시고, 또 하루 쉬니까,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